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얼마 전에 오이코스 성경읽기에 따라서 새벽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한 가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걸 말씀했는데,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은 안식일을 왜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눈길을 끄는 귀절이 있어요. 13절 끝머리에 가서 보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오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식일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지내야 되는 날인데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지 않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오락을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느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이제 주일이 되면은 경건하게 예배하고 성수주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근데 요즘에는 성수주일의 개념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요즘에는 성수주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거,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는 거를 성수주일로 거의 대부분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수주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주일 온종일, 뭐 24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일 아침부터 주일 밤까지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 그거를 성수주일로 생각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장한 교회에 저와 함께 교사도 하시고 또 부장 으로서 교회 학교도 섬기셨던 연배가 높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고향이 경상북도 상주이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주 첩첩산중이 그 장로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일가친척 집안에 한 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돼서 주님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혼자 다니는 거죠.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그러면 교회가 바로 집 근처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혼찌검을 내는 거죠. 학교 가야지 무슨 새벽 기도를 가느냐고, 학생이. 근데 이분은 새벽에 일찍 갔다가 다시 또 집에 돌아와 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지르려면은 옛날 시골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캄캄한 그냥 그 새벽에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깡시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거기서 무슨 과외 공부를 했겠어요? 뭐 학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주 산골짜기에서 공부해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진짜 온 동네에 현수막 걸릴 판이에요. 경북고등학교를 가는 학생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대구에다가 자취방을 하나 조그만 걸 마련해 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취하면서 이제 경북고등학교 다니는 거죠. 경북고등학교는 경상북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경북고등학교 한 해 졸업생 중에서 서울대학교를 뭐 100명, 150명씩 들어가던 거기 아주 명문 고등학교 아닙니까? 다 머리 좋은 아이들끼리 모였으니까 경쟁도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하다가 12시 종이 땡 치면 이제 그 공부를 딱 멈추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일이 시작이 됐다. 일체 공부를 안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새벽에 깨면 예배당에 가서 하루 종일 있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늦게 이제 자취방에 돌아와서, 그리고는 또 공부를 안 하고 기다린대요. 그랬다가 12시 종이 땡 치면 아 이제 월요일이 됐다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첫 시간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있는데도 다른 학생들은 주일 온종일 다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좀 기계적이고 너무 지독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 장로님 나름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다른 친구들 주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월요일 아침에 와서 시험 치고, 이 장로님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와서 시험 쳤지만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3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서울대 공대에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이 아니라 그대로 뭐 하면 될까요? 진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장로님이 이제 서울대 공과대학에 들어갈 때는 요즘에는 뭐 컴퓨터니 뭐 이런 인기 있는 과목이 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이제 공업이 처음 경제개발이 되고 그런 데라 아주 핫한 과가 섬유공학과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제 조금씩 조금씩 경제 발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 봉제 그런 거잖아요. 섬유. 그래서 그때는 그쪽이 제일 들어가기 이제 어려웠었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거기 공부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나라 섬유공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을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교사를 했거든요. 고등부에 가서 좀 섬기고 도와드리는데 그분도 고등부 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무슨 부장 같은 거 안 하시고 나는 그냥 평교사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때 장로님이 어디서 일하셨느냐 하면은 대구에 있는 엄청나게 큰 섬유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계셨어요. 대구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때만 해도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열차가 아주 후진적일 때인데 이 장로님은 토요일 저녁 늦게 열차편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오셔서 이제 주일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맡아가지고 담임 교사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 신앙 지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또 대구로 내려가시는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시고 밤차로 내려가셔서 월요일부터는 또 회사에 일하셨어요. 어떤 때 회사에 일이 많으실 때는 토요일 날 못 오시고 토요일 밤차로 와서 새벽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그냥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갈아입을 옷을 다 교회로 가져와서 다시 다 이렇게 교회에서 차려 입으시고 또 장로로서 일도 하시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는 고3 아이들을 이제 담임을 맡으신 이유가 내가 예전에 공부하던 경험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 모아서 너희들 고3이라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공부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너희들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고2까지는 잘 나오던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잘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고3을 맡았을 때 그 장로님 반에만 고3 아이들이 한 100명 됐습니다. 100명. 막 큰 교실에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서너 명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롤 모델이었어요. 애들이 다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다고 그러지 주일은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기다리다가 해서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러지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걸 보고 애들이 다 감동받았어. 저는 그 김기환 장로님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간증을 여러 번 하셔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교회 간다고 막 야단치던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그 장로님 어머니랑 친하게 지나시면서 교회 일도 같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 자녀들이 또 아버지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장로님의 그 아들, 딸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다. 그 아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렇게 법을 전공했는데 아주 또 잘 됐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대학 다니고 할 때 곁에서 그분을 늘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거기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일날 오락해야 되니까 오락. 그래서 요즘의 성수주일은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나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죠. 오락을 즐기는 거죠. 근데 그건 옛날 분들이 보면 그건 성수주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내 인간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오락 이런 걸 추구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도 이제 좀 너무 자극적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됐을 때인데 그 구역에 어느 장로님 가정이 이사로 오셨습니다. 원래는 지방에 사시던 분들이신데 서울로 상경하면서 그 교회 등록을 했는데 사실은 집이 저희 집이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같은 구역이 됐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함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처음 등록하셔서 장로로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장로님의 아들은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위였고 또 딸은 저보다 한두 살 아래였고 그리고 같은 구역 안에서 친하게 지냈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그때 중등부 부장을 맡아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참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장로님이 그날 부장님이신데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의아해했어요. 더군다나 그분은 부장이면서 제가 속한 반에 담임교사를 겸했거든요. 그분이 공각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이 안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반이랑 합반을 했어요. 그날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이 오늘 교회를 안 오셨을까 우리 다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장로였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버님을 통해서 참 슬픈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날 교회를 왜 못 오셨느냐 하면은 회사에서 야외 놀이가 있었던 거예요. 야외. 이 장로님이 회사 동료들하고 야외 바람 쏘이러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회사 동료들하고 그 야외 놀이를 가야 될 것인가 몹시 고민하다가 그 동료들하고 야외에 가신 거예요. 요 서울 일원에 교외선 열차를 타고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열차에 치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두 다리가 많이 상했다. 그 소식이 주일 저녁에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월요일 날 그 장로님 병실에 갔다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갔다 와서 많이 우셨어요. 갔더니 그 장로님이 두 다리를 절단했더라. 열차가 그 다리 위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절단돼서 누워있는데 차마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많이 우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 장로님이 정신을 차리고 저희 아버님 손을 붙들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오락을 따라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그 현장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루 이틀이라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 자리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래도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많이 우시더라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은 결국 너무 출혈이 많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 2, 3일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으셨어요. 그 이후에 부인 되시는 그 우리 친구의 그 어머니죠. 저보다 나이 많은 형도 있었고 또 적은 그 딸도 있었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가족들이 살았는지. 여러분 저는 그게 다 중학생 때였기 때문에 그냥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율법적이라고 비난도 많이 합니다.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믿냐?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럼 오락 대신에 뭘 즐거워하면 될까요? 나는 오락이 즐거운데 오락을 안 하면 따분해서 어떻게 살지? 심심한데 어떻게 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참 이거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오락을 해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오락 같은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 오이코스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요 말씀으로 이제 새벽 강론을 했거든요. 앉아서 같이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 그분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분이 즐거움이 되는 삶은 뭔가? 내 손에 가진 게 없고 내 주머니에 채워진 게 없고 내 여건이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솟아오르는 그런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게 진짜가 아닐까? 그게 최고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리문답 제1문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 그 주신 게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참 이 건강이 좋아. 내게 물질 주셔서 물질이 정말 기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나는 물질을 주시지 않아도 건강을 주시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그분이 좋아. 난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기뻐. 여러분 이게 최고인 것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여호와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아 즐겼어요.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셔서 백성들이 부패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분해가지고 저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는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결국은 한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진노가 있었어요. 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아니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 주저앉아갖고 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좋게 생각하면 아브라함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내 사자들을 보내서 인도해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3장 1절을 한번 펴서 보세요. 33장 1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 사자들을 보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주저앉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는데 갑자기 웬 가나안 땅 말씀을 하시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참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대요. 왜? 오래오래 전부터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신대요.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나 이제 너희를 싫어해. 금송아지나 만들고 하는 너희들한테 정이 뚝 떨어져서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들에게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나는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으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은 어떤 가나안이 될까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긴 얻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가나안. 그게 복이 될까요? 아까 제가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 그게 최고라고 그랬는데 최고의 즐거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안 계신 가나안은 그게 진짜 즐거움이 될까요? 거기서 농사 지은들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포도 열매를 먹은들 집을 짓고 편안히 쉬면서 잘 산들 하나님은 안 계신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복을 받으라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그분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가 즐거움이 됐어요. 그걸 즐기고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 하나님 없는 가나안에 푹 빠져 있었던 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그런 타락에 빠지는 거죠. 저 같은 목사는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이겁니다. 교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부산에 처음 갔을 때 그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젊은 목사에게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젊은 목사에게 목회에 대한 동기부여,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지라고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동력이 되고 의욕이 생겨나도록 이렇게 불씨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게 교회가 좀 커져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왕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뭐 교회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도 좀 더 많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빼놓고 그냥 교회가 좀 커졌으면, 이거는 꼭 비즈니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그 교회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잘 접으려고 애쓰는 농부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좀 커져가지고 전에 100명 모이던 게 200명, 200명이 300명. 참 제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노회 갔더니 그 노회 회의록을 쭉 나눠주는데 보니까 교회가 뭐 한 150개 그 되는 부산 노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 뒤에 나옵니다. 교인이 몇 명, 1년 결산액이, 헌금 총액이 얼마, 이렇게 쭉 나와요. 우리 서울로에도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가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이게 순위가 이게 형편없구나.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사람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그 재정도 말이죠. 우리의 뭐 엄청나게 더 많고, 그래서 그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보이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는 성도가 이렇게 많고 예산도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고, 와, 부럽다. 제가 부산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갔던 교회가 광복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일본인이 세워서 일본 크리스찬들이 있던 교회인데 광복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져온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광복교회라고 그렇게 붙인 교회인데 그때 이제 부산 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순회 헌신 예배를 광복교회에서 드리면서 새파란 목사를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요. 아유, 가서 얼어가지고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광복교회 그 주보를 보니까 교인이 한 550명 모이더라고요. 550명 모이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 같이 생각되면서 우리 교회는 거기 비하면 너무 조그마구나. 그러면서 550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에다가 또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설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긴장돼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광복교회를 추월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지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건 아닐 거고요. 광복교회가 좀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긴 조금씩 조금씩 줄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그런대로 잘 지내서 어느 날인가 노회 갔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더 많고 재정도 우리가 더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어떤 애는 재정이 1년에 25%씩 성장했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그 다음에 4분의 1씩 늘어나는 거예요. 막 쑥쑥쑥쑥 늘어나니까 그 순위에서 한 해 동안에 다른 교회를 5개, 6개 우리가 추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에요. 진짜 올바른 신앙은 나 혼자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요새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목회라고. 그건 목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와, 저 젊은 목사가 서울에서 와갖고 목회를 또 잘한다고 그러니 누가 한 사람 너 그거 목회가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철없어가지고 저희 가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교회 옆에 현수막 강단 옆에 현수막을 저 천장에서부터 밑에까지 크게 이렇게 세로로 달아내렸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여 2,000명 성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았다니까요. 강대석 옆에 붙여놓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 들렸다가 이렇게 보더니 김 목사 꼭 보험회사 같아. 그렇게 아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실적 그거 그래프 붙여놓는 보험회사 같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영락교회 와서는 그런 거 안 붙이고 해서 다행인데 그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뭐가 기쁨이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그 재정 늘어나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숫자 들여다보고 지난주에는 헌금이 얼만데 이번 주는 얼마고 뭐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요새 그런 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어도요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너희들끼리 가서 살아라.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가나안 땅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 저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이렇고 저렇고 대단해요 뭐 그러는데 묻고 싶은 거, 그래서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말이 우리 애들도 좀 다 잘되고 뭐 우리 대단해요 그러는. 그래서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 잘된다고 하는 거 안 돼도 여전히 기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 잘되는 거가 안 돼도 똑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안 되는 날부터 죽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거는 가짜 신앙이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너희들끼리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슬퍼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 땅은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아까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본문으로 다시 와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하는 겁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얻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만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가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13절, 14절 빨간 색연필, 노란 색연필 다 있으신 대로 꺼내서 줄 쫙 치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줄게 너와 함께 있어줄게 가나안 땅에 내가 같이 가줄게.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이 와요. 평안이 와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마쳐야 되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영락교회 와서 예배 전에 여기 앉아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앉아 있으면은 찬양대원 다 들어와 있고 막 이문 저문으로 성도들이 들어오셔서 자리를 채우시고 앉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네, 2층에 아래층에 이문 저문으로 성도들이 오셔서 자리 채워 앉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들어와서 앉는 것만 보냐. 내가 여기 임재하는 거를 너는 생각하느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본당이 가득 차게 성도님들이 앉으셔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각자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훌륭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지만 그 전에 더 시급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게 백배 천배 시급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에 임하여 계시옵소서. 이 종의 심령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보다 더 급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의 제목을 가장 시급한 기도,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기도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떠나셨고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위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면 그게 에녹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철없는 목사였을 때 참 어리석었던 그 얘기를 고백하듯이 말씀드려요.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속에 임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생애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호흡이 점점 연약해질 때 기력이 다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한 가지는 주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시급한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급한 일 많은 줄 압니다. 몸도 아프니까 나야 되겠고 속 썩이는 우리 아들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고 뭐 기도 제목 많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도 급하고 다 급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는 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보다 더 급한 기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가나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가나안이 아니더라도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가나안에 도취되었을 때 많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가나안을 더 사랑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이런저런 오락을 다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세 번 주님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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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오락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격하며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도취되거나 현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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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오시옵시고, 저희의 심령에 임하여 오시옵시고, 주님 한 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우상이 되어 살았다면 아버지 저희의 죄를 자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도취되어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의 간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